말씀은 마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어제 거기 22장 20절 말씀해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함께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언제는 함께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그 고관들과 함께 일어나 가니까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변덕쟁인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계획을 보란듯이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 모략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람의 행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발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 돈에 약한 물질에 약한 뇌물 때문에 그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 여기에 한번 하룻밤 머무르라 그 뇌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곧바로 돌려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자기의 욕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그러려면 일어나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 발람이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사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한 이유를 거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니고 사악한 길이었다. 자기 욕심을 탐욕 때문에 떠난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로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어서 그렇게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42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이게 실제 발람의 정체성입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띄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띄고 가는 발걸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며 막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띄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자기의 그 사악한 마음 때문에 고집하며 그냥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란듯이 하나님이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허용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낼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뇌물 앞에 흔들리는 이 발람이 자꾸 고집하니까 그러면 일어나 가라. 그리고 가게 해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일어나 가게 했지만 아침에는 이와 같이 진노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칼을 들고 막으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산당으로 가는 그의 모습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칼을 들어 막으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 어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사명, 곧 바알의 산당으로 향하는 이 거짓 예언자의 길을 칼을 들어서라도 이와 같이 가로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이 거짓 예언자라 할지라도 이 발람을 하나님이 그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칼을 들어서 그와 같이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발람의 악한 의도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결과로 물론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나 발람의 행적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맞다. 네 지금 행보가 딱 옳은 일이다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정당하지 않는 지금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칼을 들어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어 막는 것을 이 예언자 발람은 보지 못한 것이죠. 짐승도 보고 깨달았는데 나귀도 보고 깨달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예언자로 가는 이 발람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피하는데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칼로부터 주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발람은 오히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는 너를 죽였으리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나귀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발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아마 칼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네 앞에 피하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말은 딱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칼을 들어서 하마터면 죽일 뻔했는데 누군가 무슨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막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안 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게 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되게 하실 때도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고 아시아에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처럼 왜 내 일을 이렇게 안 되게 하냐고 아마 원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글쎄요, 그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뭐 짐승을 통해서 충분히 말을 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무감각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나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무감각하여서 그것이 하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면 성내고 성내는 내 모습도 혹시 이 발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안 되게 하실 때에 한 번쯤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탄식과 신음까지도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 민감함,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때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죠. 밝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때로는 이와 같이 막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켜주시기 위해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불말 불변결을 보냈을 때에 엘리야의 그 종이 보고 깜짝 놀라서 내 주여, 이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했을 때에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환의 눈을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리니까 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적군들보다 하나님의 사자 불말 불변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사자를 통해서 막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항상 주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수종들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에 보내신 사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발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발람은 이제 발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말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삭스 사랑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 미친 행동을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저지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미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발람이 34절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지시하는 말만 하라라고 다짐시킨 후에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반복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데 그가 이 가려던 길이 죽임 당할 만큼 악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 악한 길을 잠시 묵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발람이 발락에 고용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확성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죠.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선지자가 아니야. 너는 내 손아귀에 있는 나에게 쓰임받는 확성기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발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할 때도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축복하는 메시지를 이 발람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만나셔서 환도뼈를 불러뜨리시고 이와 같이 훈련시키신 것처럼 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미디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또 뒤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리고성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길에도 여호수아의 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다듬으셔서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못난 예언자 발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와 같이 막을 때도 있고 훈련시킬 때도 있고 연단시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순종했을 때 오히려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켰고 멜리데 섬 원주민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이 가정에다 5월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로는 막으신 일까지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에 이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이 길이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또한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